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 시리즈 열 번째, 오늘 마지막 설교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선 인간은 강해져야 한다는 것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약자들은 강자들에게 당하고 또 먹히고 짓밟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또 자녀들에게도 강해야 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강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오늘 여러분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강한 것을 추구하다 보면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투자하며 노력하지만, 이 강해지는 것이 극히 뭐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을 또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보면 강한 것들이 오래가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또 센 것들이 빨리 이 수명을 끝내는 이런 것들로 봅니다. 이 동물의 세계에서 강한 이 맹수들이 이 명이 짧습니다. 치타, 굉장히 빠른 이런 동물이죠. 근데 치타가 그렇게 강하고, 치타가 달리기 시작하면 뭐 보통 자동차보다 더 빨리 달리는 이런 수준으로 달리는데, 치타가 12년 살고 죽는다고 합니다. 호랑이 얼마나 부러워합니까? 근데 호랑이는 한 8년에서 10년 정도가 살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멋져 보이고 강해 보이는 호랑이가 8년에서 10년, 사자가 10년에서 15년. 그런데 보면은 코끼리는 인간보다 조금 한 10년, 20년 더 산다고 합니다. 한 80세, 90세까지 살고, 그리고 거북이는 120세에서 200년까지 산다고 합니다. 이렇게 약해 보이는 것들이 오래가는 것을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곤충 가운데서도 딱정벌레처럼 등딱지가 딱딱한 것들이 빨리 죽는다고 합니다. 우리 인간을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몸을 보면, 입안을 보면요, 입안에 혀가 약해 보이고 이가 강해 보입니다. 이는 딱딱하고 가끔 혀를 씹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는요, 그렇게 강해 보이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썩고 깨지고 부러지고 합니다. 그러나 혀는 끝까지 갑니다. 씹히면 또 피가 좀 흘리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고, 어떻게 보면은 약한 것이 이 오래가는 것을 다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누가 이런 말 했죠? 강한 자가 오래 남는 것이 아니라 오래 남는 것이 강한 것이다, 라는 이런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강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선 이 강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강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나의 마음을 배우라고 말씀하시면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이 온유한 마음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강해지려고 하는데 온유해져라. 이 온유함은 영어로 보니까 젠틀네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여덟 번째 열매입니다. 이 온유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젠틀하라. 우린 강해지려고 하는데 젠틀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온유란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말은 자기중심적이고 완고한 태도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남에 대한 상냥하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을 어디에 인용하냐 하면, 사나운 짐승이 조련사를 만나서 그 지시에 따라서 얌전히 말을 잘 듣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사나운 맹수가 훈련을 받아서 이 조련사로 하여금 아주 온순해질 때에 프라우테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망나니 같은 사람이 군대 입대하여서 진정한 군인으로 만들어질 때에, 이때에 프라우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여러 의미를 정리해 보자면, 온유란 말은 다스려진 인격, 훈련된 인격, 길들여진 인격, 조절된 인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힘이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하는 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화를 낼 줄 안다. 그러나 온유한 자만이 정당한 때에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한 사람에게 정당하게 화를 낼 줄 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 온유가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강함의 감동을 잠깐은 받지만 온유함의 영향력은 오래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해야 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온유하려면요, 우리는 자신을 다스리는, 통제하는 이런 힘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다스리기 힘들고 길들이기 힘들고 훈련시키기 힘든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다 아시잖아요. 납니다. 나라는 존재 참 다스리기 힘들고 훈련하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스림을 믿는 자들은 영적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전쟁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씨름이라고도 합니다. 주 안에서 거한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노하우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인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고 우리는 마음은 원이로되 육이 약하여서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핑계입니다. 참 나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삶, 참 성실한 삶, 온유한 삶을 살기는 원하지만 우리 육이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받아서 너는 강해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눌러서라도 그 위에 서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하고 더 강해져서 이 세상의 것을 누려야 한다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를 힘들게 만듭니다. 바울도 이 영적 전쟁에 제외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선을 원하는데 이거 안 한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도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영적 생활 가운데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훈련시키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쓰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오니, 내가 자랑할 것은 뭐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자기 자신을 죽여서, 내 육을 죽여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살아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영적 예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는 어떤 예배인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산물은 죽어서 올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 제사상에 올리지 않습니다. 다 죽어야 올라가는 것입니다. 죽지 않은 제물은 죽임을 당하여야 그 위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 위해선 죽어야 되는 것들이 있죠. 내 안에 죽어야 되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나의 욕심, 나의 혈기, 나의 분노, 나의 정욕, 나의 나쁜 버릇, 이런 것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옛것이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온유한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속 터질 이런 일들, 답답한 일들, 돌아버릴 듯한 일들, 분통이 터질 이런 듯한 일들, 이해 못할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힘든 일들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겐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어떤 방향으로 내가 선택할 것인가? 내가 분노로 반응할 것인가? 아니면 온유함으로 반응할 것인가? 이것은 나의 몫입니다. 다른 사람의 몫이 아니야. 나의 몫이에요. 내가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강한 자라 하여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든 사람이나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이 보복이나 복수로 답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하게 우리가 반응할 때에 뭔가는 망가지고 깨지고 부셔지고 상처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강한 질문은 던질 때에 우리는 부드러운 답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크게 소리치면요, 다른 사람은 조용해야, 그래야 가정에 평화가 있습니다. 너만 소리칠 줄 아냐? 나도 소리칠 줄 안다. 같이 소리치게 되면요, 3차 대전이 일어납니다. 그러게 되면 어려워집니다. 보통 남자들이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와서 화풀이 합니다. 밖에서 소리침을 받다가 집에 와서 화풀이 껴 마시는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눌 자리 보고 누라 했다고 노후 대책을 생각하시고, 큰 소리를 내면, 집에 들어왔을 때 큰 소리가 나면 나는 조용해야 합니다. 저도 결혼 30이제 한 3, 4년 되다 보니까 이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 집에 오늘은 조용해야겠구나. 분위기를 봐서 조용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남자분들 이게 좀 우리가 강하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알잖아요. 좀 연세 드신 분들은 야,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이렇게 약해지는구나. 나의 나약함을, 나의 참 부족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 나이 들어가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은 자연 현상이에요. 남자와 여자와의 이 호르몬이 바뀐다고 합니다. 남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이 생기고 여성에게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생겨서 나이 들어가면서 드라마를 볼 때 옛날엔 아내가 울었는데 이제 남편이 웁니다. 그만큼 감성이 강해지고 약해, 마음이 약해진다는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온유라는 것은요, 강함은 지금 당장에 좋을지 몰라도 오래 롱텀으로 보게 된다고 하면 온유한 삶이야말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온유의 열매를 맺으려면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유의 대표적인 인물을 성경에서 꼽으라면 모세를 꼽겠죠. 성경의 민수기 12장 3절 말씀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모세만큼 젠틀맨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젠틀하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온유를 젠틀네스라고 합니다. 모세가 그렇게 젠틀했대요. 그런데 그 젠틀한 사람이 한때는 사람을 죽였어요. 예,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아 자기는 보니까 아 이게 젠틀맨으로서 이게 이 사람들을 리드해서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는 것, 그것도 다른 데도 아니고 광야를 거쳐서 간다는 이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온유한 자를, 강한 자를 부르셔야지 어떻게 나같이 이렇게 좀 약해 보이는 이런 사람을 부르셨냐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온유한 사람이라고 지명하셨는가? 모세가 구스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아프리카 여인이었습니다. 흑인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비난에 완전히 그냥 뭐 가십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막 소문이 퍼지면서 그중에 비난을 제일 아주 강하게 한 사람 두 사람이 두 형제였습니다. 아론과 미리암이었어요. 형과 누나가 동생이 흑인이랑 결혼하는 거 보면서 눈 뜨고 못 봤어요. 막 뭐라 그러니까 이걸 보다가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생각하셨는지 그 둘을 부릅니다. 그래서 책망하십니다. 너네들 왜 그러냐고 막 책망하시면서 미리암이 마지막에는 벌로서 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형인 아론이 이 자기 그 저 동생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린 거 보면서 보고서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모세에게 와서 자기들의 잘못을 자백하고 그리고 자기 동생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는데 축하는 못해줄 망정 와서 막 비난하고 막 그냥 욕하고 막 저주스러운 이런 말을 하고 그러는 아무리 형제라 할지라도 아 그런 사람들 막 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데 갑자기 벌을 받았어요. 나 같으면 제일 먼저의 마음이 쌤통.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저렇게 악한 존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는구나. 좀 고생 좀 해봐라.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형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미리암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까지 참고 인내함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렸던 모세, 그의 온유함과 위대함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암을 고쳐주십니다. 자신을 향해 비난과 독설을 퍼붓는 자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야말로 온유함을 우리에게 제대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향하여서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이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배우는데 이게 쉬운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음을 배우라고 하시면서 멍에를 메고, 멍에를 맨다는 말은 힘들다는 말입니다. 힘들지만 하라는 것입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3년 동안 제일 가까이서 예수님을 관찰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의 평가는 어땠는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에 같이 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먹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서 그들에게 복수하며 보복한 것이 아니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손봐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목회하다 보면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 목회 그만하고 싶다 생각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그처럼 참 허무한 것이 없습니다. 기도했는데 왜 가만 계시지? 이런 때 하나님께서 본때를 보여주셔야 다음부터는 안 그럴 텐데 라는 이런 마음이 왜 없겠어요? 목사인 저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선 멍에를 메고 그 멍에가 아무리 무겁고 힘들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LA 있을 때 제가 그 힘든 교회 있으면서 법원에 여러 번 갔습니다. 법원에 가면 그 직원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법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어떻게 된 게 다른 이 민족의 교회들은, 크리스천들은 이 법원에 거의 보이지 않는데 한국 교회는 여기 끊임없이 어떻게 오냐고, 어떻게 여기 법원에 단골이 되냐고, 프리퀀트 여기 게스트라고 뭐 그러면서 비난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 하면 어렵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세상 법정에서 갈라달라고. 이분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우린 누가 옳은지 그런지 모르겠다. 도저히 모르겠다. 다들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러면서 그분들이 하는 것은 절차를 따랐는가 안 따랐는가 그것만 따지더라고요. 옳고 그름은 아니에요. 절차를 따랐느냐 안 따랐느냐. 우리가 하나님이 궁극적인 심판관이라고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실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의 모습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자기가 자신이 하나님,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곧 예수님의 능력이었잖아요. 그러나 욕을 당해도 욕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유는 참는 데서 시작되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거울 보시면서 어떤 사람을 보셨습니까? 야, 거울 보면서 멋지다, 야 훌륭하다, 너 강하다, 너 대단하다, 너 참 성공했다, 이렇게 보셨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야, 너는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뭐 생긴 것도 그렇게 민주적으로 생기고 너 왜 그렇게 그거밖에 안 되냐.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완강하고 완벽한 나를 본다면 이 완강하고 완벽한 나를 유지하기 위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너무 내가 이 비하적으로 나를 판단하게 되면요,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참으로 절망스럽고 힘든 삶을 삽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요,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그리고 약해 보이는 사람도 껍데기 벗겨놓으면 완전히 불완전한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두 죄인입니다.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의는 없나니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인간의 현 주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지금 나됨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요, 그리고 나의 삶에 도움을 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단어를 사용하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가성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성공했다. 어떻게 혼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박사학위를 땄다고 해서 내가 나만 똑똑해서 따는 겁니까? 지도교수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후원하는 자가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났다? 손님들이 있어야지 대박이 나는 거죠. 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다고요? 헌신하고 희생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어떻게 한 사람이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의 주위의 사람들의 도움으로 내가 이 자리에 왔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온유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교만은 다른 사람을 내 아래에 놓고 봅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따뜻함으로 사랑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바라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이 없고 이웃이 없다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내 자신을 항상 바라보는 이런 눈이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US News and World Report라는 잡지에서 이런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 지금 세상의 문제가 왜 이렇게 심해졌는가, 어려워졌는가 물었을 때 89%가 사람들의 무례한 행위가 사회 큰 문제거리가 되었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73%가 비열한 선거운동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문제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67%가 비도덕적인 이 문화와 또 미국의 이런 모든 상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51%가 이 라디오 턱쇼 호스트, 이게 뉴스에서, 미디어에서 만들어낸 이 사회의 문제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가 무례한 나의 행동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문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는 항상 내가 스탠다드고 나는 옳고 나는 정의롭고 그렇지 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어디를 바라봐야 되는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서 있는가? 나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내 자신을 먼저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겸손할 수 있고 온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와 겸손이 빠진 모든 인간의 교만은 세상을 힘들게 만듭니다. 젠틀맨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험볼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세상은 다 강한 자들로 다른 사람을 누르려는 힘들게 만드는 이런 세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니, 다른 사람은 강하려고 막 누르면서 뭐 누리면서 사는데 누르며 누리며 사는 사람들 가운데 내가 왜 온유해야 되는가? 아, 뭐 거기에 베네핏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유함을 배우면 그러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지금 마음에 쉼이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숨쉬기 힘들다 보니까 숨도 가쁘고 쉼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의 여유도 없어집니다. 이 팬데믹, 이 after pandemic의 new normal 시대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진다고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벌써 제가 이번 그 LA에 잠깐 휴가를 두 번째 손주 보러 다녀왔는데 옛날보다 사람들이 더 험하게 운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노르우드에 있다 거기 가서 그런지 뭐 그냥 목숨 걸고 운전하는 것 같아요. 이제 뭐 죽어도 괜찮다는 이런 식으로 운전하는 것 같아요. 너무 무섭게들 운전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지금 뉴스에서도 리포트가 나오는 게 이제 사고가 나면 옛날보다 더 큰 사고들이 나는 게 속도도 빨라지고 더 사람들이 무서워졌대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너무나도 험한 세상이 되는 것 같다고.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에 쉼을 주시겠대요. 지금 제가 이렇게 바라봐도 여러분 가운데 마음에 쉼이 필요한 분들이 제가 보기엔 반도 넘는 것 같아요. 너무 지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고 마음의 여유보다는 마음의 조바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것 같습니다. 제가 부러워하는 사람은요, 마음의 여유 있는 사람입니다. 마음의 여유. 그러기 위해선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이 젠틀 하트입니다. 젠틀 하트, hardened heart, 이게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여유 있는 마음. 제가 지난주에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LA에 있는 저희 둘째 손주를 처음 만났습니다. 너무 좋더라고요. 손주가 왜 이렇게 좋은가? 우리 아이 가졌을 때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손주가 이쁘고 좋은 걸까 가만 분석해 봤더니 리턴 폴리시가 있어요. 예, 울면은 돌려주면 돼요. 예, 기저귀에서 냄새 나면 돌려주면 돼요. 예, 우리 애는 돌려줄 데가 없었잖아요.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니까 거기에 부담이 컸는데 손주들은 돌려줘야 되니까 마음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애가 울어도 예, 그러고 주면 돼요. 마음에 여유가 있으니까 그렇게 편하더라고요. 예, 그 가서 뭐 하루에 한두 시간만 봐도 한두 시간 뭐 깨게 울고 그냥 웃고 놀다가 그다가 좀 애가 좀 졸리거나 그러면 좀 울거나 그러면 돌려주면 마음이 또 편해져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것 하나님께 리턴해드리면 돼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나 이거 너무 힘들어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 좀 맡아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좀 어떻게 알아서 해주세요. 기다리면 돼요. 마음에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삐 도는 이런 삶 가운데서 쉴 줄 아는 사람, 온유를 소유한 사람들에게만 가능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 여러분께 무슨 뭐 땅 문서를 이렇게 드린다는 이것이 아니라 땅 하면요 성경에서는 그 나라 영역 거기에 지배함 이것을 의미합니다. 땅을 주신다는 말은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땅을 약속하는 그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며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 말은 그 땅에 영향력을 끼치며 땅 주인이 그 땅의 모든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서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함은요 절대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함은 오랜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세요? 강한 사람을 기억하세요? 아니면은 젠틀맨을 기억하세요? 나의 삶에 누군가 굉장히 젠틀하게 다가왔다. 부모로서도 온유한 부모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목사로서 온유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합니다. 강한 목사가 아니라 온유한 목사, 젠틀한 이런 사람. 젠틀맨, 젠틀우먼 이런 공동체가 될 때에 젠틀맨들은요 이렇게 뭐 목소리 막 소리 지르면서 싸우고 막 그냥 서로 분노하고 복수하고 이러지 않습니다. 젠틀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유함을 요구하십니다. 당장은 강함이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마무리할 때에 남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정치에서도 보시고 세상에서도 보시잖아요. 강한 사람들 빨리 무너집니다. 강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온유함과 겸손함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는 이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든지 우리에게 선택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강함을 추구하든지 하나님의 온유함을 추구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권,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영원한 것인지, 무엇이 좋은 것인지, 무엇이 선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